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때로는 은혜도 중요하고 또 감동도 중요하지만 또 근본적인 또 이론적인 어떤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을 또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시작하는 이 금요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총여선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이 찬양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 사명을 해주셨어요. 사명. 찬송가를 딱 불러도 좋지만 또 이 사명을 딱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가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좀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뭔가,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도들을 누구를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뭐 제자라는 말은 있지만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요즘 뭐 자칭 사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할 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만난 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아직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또 동시에 그 사도들로부터 정확하게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보통 우리가 마지막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뭐 지금 뭐 사도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른 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자신들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같이 뭐 그들을 사도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제자를 일컫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했던 그 전도를 같이 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 이번 주 묵상한 것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연결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 구약 신약 66권이 결국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마지막 승천하신 전에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해에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일곱 기적을 이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일곱 기적, 그런 것들이 다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은 예전에는 그 없었죠. 몰랐죠.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의 그 권세,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모든 기적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자, 지금은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예언들이 확인되었는데, 전에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이 보혜사 성령, 여러분 성령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딱 느끼는 성령의 그 능력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원수들을 무찌르면 뭐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능력의 근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겠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데, 이 사도들의 사명이 특별한 게 뭐냐면, 원래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생각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비밀이고 바로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 이방인들을 위한 분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건 뭐냐? 감추어졌는데 그 감추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바로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데 유대인들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두 번째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로만 만족하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가면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제일 처음에 가서 전도한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누가 모인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AD 60년, 70년, 80년까지는 유대인들도 그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었고 좀 갈등은 있었지만 갈라지진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그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너무나 막 문이 막 열리니까 유대교에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결별한 거예요, 확실하게. 결별해버린 거예요. 한 100년쯤 지나면 완전히 남이 돼버린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냥 자기들도 본 것이 있으니까. 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그 바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막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모이고 어떤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선을 그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먼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일꾼이 되었는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막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데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면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육신은 지치지만 아주 조그만한 것에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치는데, 육신은 지치는데 그 은혜를 다시 조금만 맛보면 막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사람들이 내가 정말 전했던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그것으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안 돼도 나는 손해를 보지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기쁜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방황하는 때가 있었는데, 아, 딱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가는 길,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뭘까? 우리 드러머 이름이 은혜? 은혜가 뭘까? 저기 드럼 치고 있어요? 그 은혜예요? 우리 예은 사모님의 이름이 은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교회의 일은 다 무보수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무보수예요.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편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큰 행사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힘들게 일했단 말이에요. 뭐 이건 총려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봉사한 분들 다 공통점이에요. 정말 힘들게 일했어요. 지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봉사했는데 아우 사람들이 너무나 막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막 기뻐하는 것을 보면 육신은 되게 힘들고 막 되게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지쳐 있는데 말하는 것은 막 되게 익사이팅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막 좀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좀 무리해가지고 우리 갈비를 먹은 적 있어요. 피크닉에서. 근데 저는 지금도 이 그때 그 좀 약간 감동이 있어요. 다들 막 오냐 안 오느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2년 3년 만에 해보는데 다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파크에 가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고 했더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먹고 가기도 했어요 갈비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어휴 다 끝난 다음에 다 지쳤는데 그 수고한 분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카고 지역사회에서 한인회에서 먼저 이렇게 그 풋박스 비슷한 게 한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거의 뭐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보다 더 많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1시 반쯤에 하려고 했는데 막 한 12시 반부터 그냥 저기 피로 쓴 길까지 그냥 차들이 막 늘어서가지고 이게 안 하면은 이게 다 교통체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우리 임봉규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까지 그 얘기예요. 3년도 지났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갈등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주저하는 게 뭐예요? 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정말 은혜를 알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 나는 사용할 만해. 나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느 레벨 이상이에요.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평범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은 솔직히 소수예요. 뭐 천재 한 명이 10만 명, 뭐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지만, 뭐 천재는 그런 천재의 삶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평범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너는 평범하니까, 너는 평범하지도 못하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는 좀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결코 주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용서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정말 은혜를 주셨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 목사가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륜을 쌓은 다음에 목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수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삶을 잘 알면은, 이해를 잘하면은 또 말씀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때로는 뭐 젊은 사람의 그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뭐냐면, 제가 총각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그 목욕을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아유, 교회 올 때는 애를 좀 목욕 좀 시키고 오셔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나중에 뭐 그 학부모 중에 한 명, 아유, 우리 전생님한테는 애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뭐 냄새 난다고 뭐라고 그래요. 뭐 근데 이제 그게 웃음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야,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엄마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 아, 이 정말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이 철이 없어 가지고 왜 애도 안 시키고 왔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이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그것을 전할 때 대충 전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중심의 그 동네에 가서 이 전할 때 너무나 간절함이 있으니까 막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랬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려워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은 또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것은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섭리, 예정이라는 것은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배, 항공모함, 유조선 그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그냥 한 군데에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부품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0m도 넘는 그러한 그 배가 밑바닥부터 조금씩 조금씩 가운데부터 이렇게 붙여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저거 조금만 어긋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그 큰 배가 만약에 균형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균형이 안 맞는 생각 해보세요. 뜨겠어요, 배? 기울어지지? 이게 다 엄청난 컴퓨터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따로따로 놀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 다 계획 가운데 보내고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얼떨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자매가 여기 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 은혜 씨가 여기 다 이렇게 드럼 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 예정 가운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분명한 목적이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좀 쉬어가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건 아니니까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은 되게 서운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교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 행동도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담대함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오해하고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내가 참여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 막 지식적인 것 그냥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위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근데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요. 저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말로 잘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막,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좀 잘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과 함께 이게 또 그러면은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이 기도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기도를 잘하는 편인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니까 말을 잘하려고 그래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행동도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조심한다고 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말도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말도 잘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 설명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는 분인데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내가 딱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님은 그 집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 짧게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 잘 표현해야 돼요. 잘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잘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버벅거려도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계세요? 왜 확인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다시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2024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